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자유교회가 설립된 지 23주년입니다. 23주년,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별로 크지는 않죠. 인원도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작고 많은 인원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이 외형적인 문제인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세상에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큰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어느 교회에 비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인 것이고 어느 교회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하시고 지체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영광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파하는 그런 전초기지로 삼으신 이 교회를 이제 누구를 통해 세우셨냐면 저하고 원래 있던 그 목사님하고 두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교회 나가는 것도 버거워서 힘들어가지고 나갔다 안 나갔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도 몰랐고 또 뭐 교회 봉사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있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더 열심을 내고 유망한 어떤 이 목회자들 많죠. 좋은 신학교 나오고 또 뭐 석박사학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게 만드신 것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이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이었던 교회에서 이방인이고 저쪽 외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큰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전에 여기 오기 이전에 교회에서 이방인으로서 별로 열심을 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갑절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또 남한테 나눠주는 그 일로 쓰임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서 열심히 해서 이방인이 아니고 정통 뭐 이 예수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열심을 냈던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또 여기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으로 있고 교회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본 궤도에, 제대로 된 궤도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매일 자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우리 세월이 이 우리의 인생을 보내기에도 짧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면 결국 그 종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로 나중에 불사람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 잡힌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주고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데 이 자들이 쓰임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뭐 특별히 하나님께 어떻게 뭐 신학교 가서 나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이 삶을 사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살려내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세상에 빠져서 사망 중에 살다가 사망 중에 죽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사망 중에서 일어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남들에게도 생명을 나눠주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던 우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점차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아들로 장성한 아들로 커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여기 왔을 때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사도바울도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바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오기 전에 그때 너희는 육체에 속한 이방인으로서 손으로 자신의 육체에 할례를 받지도 못했다. 자기 손으로 육체를 할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너희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가련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바울이 한 얘기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이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육체로 이방인이었을 때는 뭐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이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1절이죠.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죠. 육체에 할례를 한 사람들로부터 너네들은 그런 할례를 하지 못한 자들이라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1절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그러므로는 그 이전에 사도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바울이 얘기했을 때 너네들은 이전에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와 함께 너희들을 부활시키고 산자로 만들었고 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얘기는 뭘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로 그렇게 힘들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더 장성한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이니까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 어땠던 그 비참한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거기서 내가 건져내서 여기서 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커나가고 있는데 이 일을 너희가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 얘기는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 나오기 이전에 그 에베소 사람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너네들은 이방인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예요? 육체로 이방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그 백성으로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이 전해졌고 구원자도 그들로부터 나왔죠. 그죠? 예수님도 그쪽 혈통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에게 맨 먼저 내가 이들한테 구원을 계시해야 되겠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그 샘플로 그 이 뭐 본보기로 맨 처음에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진행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괜찮은데 그들은 그렇게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계시가 이방인으로 이제 흘러가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먼저 받았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도 이 말씀, 우리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당시에 아데미라는 그 신을 믿었죠. 아데미 신을 믿어서 그 신전 주변에서 뭐 어떤 사람은 시일로서 직조를 해가지고 신전을 꾸미는 그 물품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직공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아데미를 섬기고 있으면서 아데미 신으로부터 이익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 뭐 저 직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신을 자기들이 섬기고 너네들 전부 이 아데미 신을 섬기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그 신을 통해서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 버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내가 너희한테 구원자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 되려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줄게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육신으로 이방인 사람들이었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우리나라 그때는 저 예수님 오실 때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시대 그때 연대가 그때인데 당연히 모르죠. 우리들은 여기서 무슨 단군 할아버지 섬긴다고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해지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육으로서는 육체로서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너네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 손으로 너희들은 그때 당시에 무할례당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도 그들이 괜히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은 그때 할례를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시를 못 받았으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다. 그 말 속에서는 이놈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깔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하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자, 창세기 19장,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할례라는 거는 이제 육체적 손으로 하는 할례가 바로 이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생식기에서 그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이거를 이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이 바로 할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게 손으로 한 할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의 어떤 생식기라면 생명을 나눠주는 어떤 기관이죠. 생명을 산출하는 기관인데 거기를 어떤 죄로 덮여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에 의해서 잘라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줄 때 깨끗한 생명을, 죄 없는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난 지 8일 만에 한다는 얘기는 일주일이 7일이 안식이고 안식이고 첫날이 부활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그 8일째 부활의 날에 할례를 하라고 한 그 말씀에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으로 한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손으로 한 할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손으로 한 할례를 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했는데 그 어떤 손으로 한 할례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해서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에서 순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에베소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둘이 같은 뭐 신을 섬기는 것 같았었지만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구원할 하나님 오는 길에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할례를 받으라는 그 지시를 받았고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할례도 몰랐고 다른 짓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어떤 비난받는 것 이것도 어떤 의미는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례를 받은 거하고 무할례 받은 거하고 그 차이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는 받았죠. 이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숨은 뜻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러나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할 계열은도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할 그런 근거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할례자가 무할례자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무할례다,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는 할례당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할례당은 누구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적이든 아니면 이 복음에 의한 것이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는 지금 할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할례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할례당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교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그죠? 교회 나왔을 때 그들은 얘기를 듣잖아요. 예수에 관한 얘기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구원자 문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교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죠. 금식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이 그들에게 새겨지는 할례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할례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이 전부 같은 맥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지금 얘기했을 때 이 할례 받은 자들이라 얘기했을 때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기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새겨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할례적 표징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당은 그런 할례당이고 무할례당은 그러니까 그 반대로 무할례당은 누구겠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죠. 예수에 대해 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봉사할 기회도 없고 또 예수님께 열심을 낼 기회도 없습니다. 엉뚱한 방향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교회 나오셨으면 그때 당시에 여기 나오기 이전에 당시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았겠죠. 할례라는 것이 남아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움직였던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그 사실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다녔고 아니면 밖에 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도 건성으로 다닌 사람은 무할례자.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무할례자. 교회 다녀도 건성으로 다닌 사람은 무할례자의 반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로 보면 우리도 과연 에베소 교인들처럼 거의 대부분 대충 교회 다닌 사람들일 것이니까 무할례자로 있다가 여기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무할례자로 있다가 여기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터키죠. 터키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육신적인 분류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낸 부류와 열심을 내지 않은 부류 이 둘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식으로라도 나는 할례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손으로 한 할례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또 거기서 열심을 안 낸 사람들은 언제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지금 열심을 내야죠. 지금 갑절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갑절로 열심을 내서 또 열심을 내면 또 여기서 또 제대로 된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받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그쪽에 있다가 열심을 안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욱더 갑절로 이전에 못한 것 더 갑절로 열심을 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혀집니까 대충? 자 이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방인 무할례자의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그리스도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이거 자기 자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인생에 소망도 없고 살아봐서 매일 밥 먹고 사는 건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이 밖에 있는 것은 이 말씀 듣지 않는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시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할례가 그들한테 계시가 됐죠. 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이런 계시가 있었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당시에는 이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이 얘기도 듣지도 못했던 자들이다. 그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올바른 코스가 뭐냐면 밖에 있다가 율법교회에 가서 예수가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우선 초보자 예수란 단어만 외우는 것이고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이 자유교회 23년 된 자유교회에 와서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는 우선 뭘 비교하냐면 이 예수란 이름을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부류들하고 구원자 예수란 이름을 들은 유대 백성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란 얘기가 자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 밖에 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세주죠. 그죠? 구원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주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구원 구세주라는 단어 자체로 듣지 못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밖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좀 엄격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율법교에 있는 사람은 듣지도 못했죠. 그렇죠? 그 계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살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말씀을 따라 나서면 구원받는 것이고 따라 나서지 못하면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듣지 못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으니까 그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계시를 받지 못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본다면 이 시대로 본다면 그것도 교회 안에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집합자가 교회니까 율법교회든 복음교회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스라엘로 이제 나중에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계시가 다른 민족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받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외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죠? 너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내 앞으로 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게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내용을 주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 나서서 예수 십자가를 같이 겪게 되면 예수와 연합하여서 너희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되면 내가 너희를 하늘 보좌에 앉혀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도록 할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게.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먹고 자고 하는 그 일로 인생 다 허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면서 이것을 생각하고 따라 나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말씀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빛의 조명으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따라 나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인데 우리들은 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매일 안 들으면 딴 생각하게 되면 아니야, 이 말씀 잘 듣고 따라 나서라고, 약속을 꼭 너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감사해야 될 모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뭐 노아, 그리고 뭐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스라엘 이름들 아니야? 이름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려운데, 그거 어려운데 그 계시가 그쪽 민족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풍부한 그 어떤 계시에 대한 지식, 자기네 지명과 자기네 사람 이름과 자기네 조상들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계시했으니까 그들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서 열심히 믿었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확 돌아가니까 이 신약성경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썼잖아요. 그가 구약 지식에 이 자기 조상들에 관한 지식도 있는 것이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죠. 오히려 사도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더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뭐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 지금까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면 저 이방인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자됨, 아들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들이 있다, 예배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들한테 먼저 줬다는 얘기가 그들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계시가 일어났었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면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 오겠죠. 그죠? 우리는 계시가 오는데 이게 많은 언약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 갖고 교만해지면 이건 꽝 나는 거죠.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열심을 내고 정성껏 주님을 따랐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 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먼저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 이 교회 안 다니고 교회도 빙빙 이 변두리만 돌던 사람들도, 그러나 사도 바울 교회,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되면, 일단 오게 되면 여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서 열심을 안 냈던 것들을 여기서 더 열심을 내게 만들죠. 계시가 안 이루어졌던 것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들도 여기서 다시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배우고는 사람하고 여기서 배우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먼저 배우고 겸손해서 여기 오는 자가 더 좋겠죠. 그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절약하는 것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 먼저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 열심을 낸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이제 온전히 인도함 받을 것이고, 대부분 그들은 교만하게 되면 그들은 아직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급한 사람들,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둘이 섞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안 내다가 여기 와서 열심히 내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다 둘이 합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다 각자 자기 맡은 대로 자기 어떤 지체로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우선 이 비교를 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 사이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그때에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여러분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어떤 소망이에요? 세상 것 소망 붙잡고 세상 것 가지고 소망 갖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 것 끊어질 때 같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은 인생 살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 여러분 소망 삼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말씀 앞에서 다 고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책망을 받을 것이지만 아무튼 소망을 거기다 두고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받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평상시 잘 되던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그냥 내가 다 움직인 다음에 엎어진 다음에 다 일 안 됐을 때 하나님 찾으면 좀 뒤늦게 찾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려고 하시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 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는 자들인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깨달았고 하는 게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금방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뻣뻣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려고 안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하고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나한테 맨날 틀린 얘기만 해준다. 내가 싫어하는 얘기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저 해가 되는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있는 자, 없는 자, 그것은 여러분들도 우리도 아차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인들은 뭐 당연히 그때는 자기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 아담이 신전에 가서 뭐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엉뚱한 방향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면 저쪽 절에 가가지고 그 탑돌이 한다고 빙빙 돌고 시주하고 이렇게 그냥 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게. 엉뚱한.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 교회에서 해야죠. 그래서 뭐 여기서 하도 입에서 내가 여기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무슨 뭐 나쁜 일이 있어도 자기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뭐 구할 때 주님 찾고 하나님 찾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적을 두고 있었으니까. 저도 간증할 때 저를 힘든 질병에서 고쳐주셨을 때 저도 이 제가 여기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나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안 나가서 이런 병이 걸렸으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나갈 테니까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절을 다녔으면 아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탑돌이 열 번 더 할 테니까 고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다녀도 교회 다니는 거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몇 바퀴 돌 인생을 그냥 한 바퀴 그냥 단번에 바로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니까 이 여기에 복된 거죠. 교회는 이래도 복되고 저래도 복된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를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을 때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멀리 그렇게 저쪽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있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여기 오니까 누구와 가까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사도 바울은 누구와 누구를 가까이 만드는 사람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둔 사람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전에 이전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받았던 것,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는 것이라든지 뭐 언약을 안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여기서 배울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에게 그걸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배우고 왔으면 뭐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여기서 배우게 된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666이 있다고 하는데 그 666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고 성경 지식도 없고 교회 열심도 없고 뭐 봉사정신도 없고 전도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살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를 이제 일로 불러주시고 처음에 저에게 관심을 갖게 한 것은 기존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아마 이것을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들게 해서 그것을 막 듣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주로 들었던 말씀이 뭐 예전에 저 대치동에 있던 그 전광화 목사님, 그 믿음의 교회 전광화 목사님이라고 계셨던데 거기 좀 다녔고 또 테이프로 많이 들었던 것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히브리서 강의 또는 뭐 야고보서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이걸 막 들었어요. 듣는데 듣는 중에서도 그 테이프 속에서도 은혜가 있는 그런 느낌, 영적인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뭐 좀 종국사님 지금이 어떤 판단을 받는지는 그건 뭐 상관없이 하여튼 그때 당시에 테이프에서 많은 은혜가 흘러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그 어떤 교리에 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목사님들은 기존 교회 목사님, 기존 교회라기보다 그런 어떤 유명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신학으로, 이런 교리로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다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경 말씀 제대로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워낙 원래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 와야 되는데 안 듣고 왔으니까 그걸 뒤늦게라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를 40이 넘어서 갔으니까 신학교를 처음 유치원 때부터 갔을 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막 성경 전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지금이라도 드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저는 이대로 쓰는 것이고 뭐 그 신학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들이 회개하면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시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이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 변두리 있는 분들은 변두리 있을 때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빨리 성경 말씀을 읽고 좀 더 주님 가까이 가서 그 지식이나마 먼저 쌓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현대판 이방인으로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내서 그 말씀 앞으로 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모르면 잘 얘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 홈피에도 어느 그 형제님 그 따님이 질문을 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질문해서 제가 답을 했는데 그냥 한 번 하고 딱 막히는 거예요. 서로 더 이상 이제 성경에 관한 얘기도 지식도 없고 또 우리 말씀이 또 이제 성경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이치적으로 또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딱 말씀이 막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긴 시간 동안 얘기 듣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제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런 성경에 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그 교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 교인이 가까워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죠? 교회 나오시면 이전에 있던 여러분들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하고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 각각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하겠어요? 똑같이 대하겠습니까? 다르게 대하죠. 다르게 대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에게는 사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뭐 환영 파티하고 박수치고 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그때 잘 나오지도 않고 요즘에 그냥 아이고 다니려면 다니고 말려면 마시라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방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드리려면 사람 눈치 보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말씀이 진리다 하고 그런 어떤 확고한 마음속에서 믿음 속에서 달려붙어야 여기 끝까지 견딜까 말까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겪어내야 될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잘 정착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이 기존 성도들을 대하는 거하고 처음 온 성도들을 대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저 험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분한테는 딴 분한테는 보여도 괜찮은데 그분들한테는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굉장히 힘들어요. 나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든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시험에 될 일을 만들거나 어떤 훈련의 일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그 훈련의 일을 그 초신자가 잘 지켜나가게 되면 그만큼 그는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 이 정도 해서는 이분이 집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저는 그만큼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 이전에는 멀어졌던 그 관계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죠. 그렇게 되면 저와 그분의 관계가 거리가 가까워졌겠어요? 멀어졌겠어요? 그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게 가까워진 거죠. 편안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하고 생명 말씀 받는 자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 받는 자는 누구와 가까워지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은 일어난 그 일을 겪는 그 당사자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커나가고 저때 커나가고 하게 되면 점점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와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없을 때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피라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서 성경에 말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먼데 있던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내용을 얘기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그 밖에 있어서 그렇게 소망이 없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받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좀 더 너희들이 갑절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먼저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면은 결국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구세주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고 듣지도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나 아니면 약속 이것들 받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베소 교회로 불러주셔서 여기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앉은 그 앉은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장성한 자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다 못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남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23년 된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파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간 동안 많이 자라서 이제 열매를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미암아 더욱더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세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